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마른 뼈도 살게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메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장면을 아마 환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가득한 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절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일부러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아시다시피 이 흩어져 있는 메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메말라 버린 그 뼈를 다시 살게 하시고 큰 군대로 일으키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종의 환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무너져 내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이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다 죽어서 이미 말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절에서 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이 메마른 뼈,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이 메마른 뼈,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뼈를 주목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메마른 뼈가 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메마른 뼈에도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죽고 다 포로되어서 여기저기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신세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다 죽고 흩어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메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이 죽어버리고 그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신은 이미 자기가 지키는 민족을 보호할 힘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그래서 신전이 무너지면 신도 죽고 그 신을 섬기는 부족들 다 사라지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는 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모든 사람 다 포로되어 왔지만 포로된 자리에서도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일으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그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역사 가운데 입증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분인 줄을 몰랐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에게 이 약속은 미래의 일인데 우리에게 이 일은 과거지사예요. 에스겔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우리는 이 약속대로 이미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흩어진 백성들이 정말 돌아갔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거는 역사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그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백산이나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다 되는 거죠. 이미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에스겔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거를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게 성취된 것을 이미 다 확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정말 무덤을 여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대언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항상 미리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대로 된 것이다 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먼저 말씀하시고 항상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메마른 뼈다 소망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서 큰 일을 이루셔가지고 다 메말라버린 그 뼈들을 살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라는 것은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절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낙심, 내 마음의 절망이 믿음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아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무덤이라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살게 하는 것은 그 생기인 거죠.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의 환상은 메마른 뼈지만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아무런 소망 없는 돌아갈 일이 없는 돌아갈 기회와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은 메마른 뼈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운을 잃어버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뭐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예배가 이미 두 달이 넘어가지고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 많고 그래서 정말 뭐 병원에 가면 코로나를 고치는데 교회 가서 코로나 고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몸은 살아있는데 이 은혜에 대한 열정은 다 잃어버린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몸은 살아있는데 어떤 영적인 생기는 다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더 어떤 큰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은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신천지에 이어서 교회가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종교활동이 마치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비춰지는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도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아무런 뭐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 적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 적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덤이라도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메마른 뼈라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어도 메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숨쉬고 있는 인생이어도 메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매임받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